사도행전 50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16번째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 바울은 전략적인 도시인 에베소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제3차 사역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 돌아와서 거기에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스기아 땅을 차례로 지나며 모든 제자들을 견고케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1장 17절에서 끝나는 바울의 제3차 사역여행의 출발이었습니다. 아볼로의 사역 주의 길을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을 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하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주의 길을 배웠고 영 안에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정확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을 알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 있는 주의 길은 주님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신약에 믿는 이들이 걸어야 할 실행상의 길입니다. 18장 25절에 의하면 아볼로는 단지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볼로가 비록 주의 길을 배웠으나 그에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완전한 계시가 없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의 결과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26절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하여 주더라고 계속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주님의 완전한 구원을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영의 기름바름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넣어주시는 길입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이 그분을 누림으로써 그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이며 또한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핍박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믿는 이들이 예수의 간증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 안으로 인도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건축되는 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을 도움. 계속하여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 하니 형제들이 제자들을 격려하여 그를 영접하라고 편지하였더니 그가 도착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논박함일러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추가적으로 그 은혜로서 이는 아볼로가 주님 안에서 누렸던 특별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에 대한 분깃으로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 안에 살 수 있도록 부활 안에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옴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기 위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아볼로의 경우가 주는 교훈.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에서 아볼로가 매우 훌륭했음을 봅니다. 그는 가말리엘과 같이 종교적이고 경건했을 뿐 아니라 또한 주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주의 길은 알았으나 하나님의 경륜은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식의 부족함은 그가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다는 사실에 의해 드러납니다. 물론 침례자 요한은 주님을 간증했고 아볼로는 주님을 영접했으며 어느 정도는 주의 길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신약의 길은 여러 해 동안 실행되어 왔지만 아볼로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보다 더 전진된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매우 많았으며 위대한 선생으로 여겨졌지만 주님의 움직임에 관한 그의 지식은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서 더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아볼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길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상 주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앞서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현재 움직임에 관한 이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볼로는 훌륭했고 성경적이었고 말씀 해석에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의 움직임에 관해서는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지만 그들은 주님의 움직이심에 관해 앞서지 못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나는 이와 같은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이 성도들은 주님의 움직이심이 더욱 전진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움직이심에 관한 그들의 이상은 부족합니다. 아볼로의 경우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모두는 자신을 겸손히 하고 우리의 영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해지는 것은 겸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을 비우는 것이며 우리 존재의 깊은 속을 비우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약 경륜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 안에서 가난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최신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영 안에서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조심스럽게 읽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창세기 4장의 때부터 한 단계씩 움직이고 계셨음을 볼 것입니다. 그분은 에노스와 에녹의 때에 독특한 방법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셨으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스가랴 시대에도 여전히 다른 방법들로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은 침례자 요한을 통하여 더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의 움직이심은 항상 전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있는 곳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움직이심에 관한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채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볼로의 사역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채움.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볼로의 사역의 결과에서 부족함, 즉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완전한 계시가 부족함을 봅니다. 아볼로는 매우 훌륭했지만 그의 사역의 결과에는 부족함이 있었으며 이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그는 아볼로의 사역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상황으로부터 우리도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결핍을 다른 사람이 채워야 하는 부족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채워지기 전에 우리의 불완전한 사역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 안에 우리와 함께 있을지도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해야 하며 대적이 교회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 끼어드는 근거를 주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한 마지막 언급 19장 3절부터 7절까지에서 우리는 그 부족함이 바울을 통해 채워졌음을 봅니다. 3절에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으며 그들은 요한의 침례였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침례자 요한에 대한 마지막 언급입니다. 여기에서 마침내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자리를 물려줍니다.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요한과 그리스도를 경쟁시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으면 요한의 사역은 끝나야 했으며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감소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는 증가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추거적으로 분 안으로를 뜻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음. 제자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 혹은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이름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주님의 인격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이며 살아계신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 넣어지는 것입니다. 몸과 동일시됨과 외적으로 성령을 받음.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더라고 말합니다. 안수를 통하여 바울은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했습니다. 성령은 이 안수를 존중했고 그들 위에 내려왔으며 이는 그들이 몸과 동일시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열두 신자의 경우는 사마리아인 신자들과 다소의 사울의 경우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몸과 동일시하는 것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19장 6절에 의하면 성령은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 위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위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속에라는 단어와는 다른 경륜적인 것임을 나타냅니다. 속에는 생명을 위한 내적 본질에 관계됩니다. 위에는 능력을 위한 외적 요소에 관계됩니다. 여기에 에베소 신자들은 외적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왔을 때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방언말함이 경륜적으로 성령을 받은 유일한 결과가 아니었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을 높임도 경륜적으로 성령을 받은 결과 중에 하나인 것과 같이 이 경우에도 예언이 그것의 결과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말함은 성령을 경륜적으로 받은 유일한 증거가 아니고 또한 필요한 증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륜적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방언말함을 언급하지 않은 사마리아 신자들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과 그 열매. 19장 8절부터 20절에는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과 그 열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다른 어느 장소에서보다 에베소에서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유함. 사도행전 19장 8절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와 같이 회당에 가는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복음 전파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모임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사역할 수 있는 회당이 안배된 환경은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확실히 그의 사역은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말했지만 몇몇 헬라인들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결국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8절은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권유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순절 이후 그들의 위임 안에 있는 사도들의 전파에 주된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드란노 서원에서 강론함. 계속하여 사도행전 19장 9절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라고 말합니다. 드란노라는 라틴어 이름은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드란노는 선생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에서 멀리 떨어진 드란노의 서원을 빌어 그것을 집회소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길을 비방할 때 바울은 모든 믿는 이들을 회당에서 이끌어내어 2년 동안을 드란노 서원에서 모였으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또 하나의 본을 봅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특히 제1차 여행 중에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제3차 사역 여행 중에 그는 에베소에 매우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먼저 그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2년 동안 드란노 서원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서신을 써서 이 교회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서 가장 영적인 교육을 받았던 교회인데 이는 그가 다른 어떤 장소에서보다 거기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3년 동안 바울은 그의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도 주님의 관심이 있는 전략적인 장소에 머무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문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전략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강한 간증을 세기 위하여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것을 존중하셨으며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뛰어났으며 많은 기적들이 행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과거를 일소함. 사도행전 19장 18절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그들의 행한 일들을 고하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복하여 고하더라는 가장 충분하고 가장 솔직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행한 일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또한 마법을 행하는 기술이란 뜻이 있으며 이것이 여기에서의 뜻일 것입니다. 19장 19절에 의하면 자연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전 5만 입이나 되더라. 불사르는 목적은 과거에 죄짓고 귀신들린 그들의 생활을 일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사른 책값은 은전 5만 입이었습니다. 은전 한 입은 대략 하루 임금으로 우리는 이 책값이 엄청난 돈임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게 성장하여 강해지니라고 결론짓습니다. 이 구절은 또한 주님의 힘에 의해 말씀이 성장하여 강해지니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